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흘 전인 9월 1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운동단체인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가 유타대학교 캠퍼스에서 연설을 하다가 총격에 의해서 암살되어 미국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였고요. 미국의 보수운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총기 테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양분화되고 진영 간의 갈등과 혐오가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정책 갈등에 집중됐던 이념적 분열이 이제는 더 깊고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미국 사회가 그만큼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왠지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일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온갖 음모론, 적대감과 혐오감은 우리 사회를 이제 4분 5열을 넘어 7분 8열로 갈갈이 찢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형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세문안교회 청년부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주제로 올해 언더우드 학술 강좌를 진행합니다. 제목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이, 부제가 대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청년들이 연 학술 강좌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분열되는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이 혐오증이라고 봅니다. 혐오는 우리 시대 전염병 같은 현상이에요. 여기에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저 사람한테서 나한테로 옮겨오고요. 또 나한테서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갑니다. 미국의 매체는 이번에 테러에 의해서 이 32살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잃은 찰리 커크도 사실은 평소에 이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이 혐오에 희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중국에서 한때 반한 감정이 퍼져나갔지요. 그것이 일본에서 혐한 시위로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혐오증이 전염병처럼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을 휘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나 소수그룹들 같은 특정 그룹이나 특정 집단을 향하기도 하고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기도 하고 나치즘이 유대인들 향하듯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향해 혐오의 감정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가히 혐오주의 현상이다 라고 말할 만합니다. 혐오를 넘어 관용으로 라는 책에 보면 혐오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혐오감이 개인적 감정의 자원을 넘어 집단 감정으로 표출되고 확산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개인은 혐오감이나 반감 다 가질 수 있죠. 이거는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이 혐오감이 개인적 감정을 넘어서서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공유되고 이것이 조직되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래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목격되는 것이 이 혐오주의라는 거지. 그리고 이 혐오주의에는 이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영어로는 헤이트몽거라고 그러는데 혐오주의자입니다. 앞에 책에 따르면 혐오주의자는 소수 집단을 향해 적대감이나 편견을 퍼뜨리는 사람 또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이것을 즐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편견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사람 이게 혐오주의자입니다. 이 혐오주의가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를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시작했는데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주의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에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독일의 나치즘 같은 우익 파시즘이나 소련의 스탈린주의나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이 좌익 파시즘이 바로 이 혐오주의가 기승을 부려서 대중을 선동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공생애 때에도 유대사회는 똑같은 증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일일 수 있다는 말은 혐오주의가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또한 이 현상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또한 이 혐오주의 현상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혐오주의 현상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의 혐오의 대상은 명료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세리, 이방인, 사마리아인, 병자들, 여자들, 그 중에서도 과부나 창기나 이혼녀들, 목자들, 종, 노예들, 이들이 명백히 혐오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로마에 보내는 세금 외에 자신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민족 전체의 혐오 대상자들이었어요. 얼마나 혐오했는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스러운 자들로 여겨져서 상종도 하지 않고 병자들은 죄에 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이니까 멀리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불결한 자니까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없는데도 그들은 이 목자들을 불경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민족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혐오증을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시나 토세프타 같은 랍비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는 강도와 같은 자에게 세리 지방과는 결혼하는 것은 금지한다. 세리의 집은 부정한 곳이므로 경건한 유대인은 출입을 금한다. 이게 뭡니까? 도덕적 영적 감염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격리시켜서 이들의 정신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인 세리 마테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 행각하면서 백성들 고열자는 친일 기업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부정부패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경제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 안에 무엇을 보셨는지 당시의 편견을 깨고 당신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인 혐오 대상자를 제자로 삼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콜류데오인데요. 원래의 뜻이 함께 길에 서다 이 뜻입니다. 이때까지는 다른 길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설 수 있느냐 이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여정에 네가 나와 함께 하겠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가 이 말 듣고 충격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한테 말을 건네질 않아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세관에 앉아있으면 통행세만 툭 던져놓고 오물을 피하듯이 피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다가와서 지금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마태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겠지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혐오는 혐오를 낳아요. 유대인만 세리를 혐오한 것이 아니에요. 세리 또한 유대인을 혐오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의한 생각 다 하고 산다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혐오했어요. 그래야 이 유대인들의 혐오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마태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의 닫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겁니다. 당연히 놀래서 어안이 벙벙하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자신을 벌레 보듯 하지 않아요. 오물 보듯 불결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이때 마태는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인간으로 대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놀라면서도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이분. 제가 이 당시에 마태였다면은 모든 것을 버려도 이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일어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인데요. 공교롭게도 부활하다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편견과 혐오의 장벽을 넘어 누군가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서게 된다. 이게 세상 법칙과 예수님 법칙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경계선 안에 가둡니다. 혐오와 차별과 증오와 배제의 경계선 안에 가둬요. 이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경계선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은 저쪽 편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저들은 불경하고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세요. 유대인들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 세리인 마태에게 가세요. 유대인들이 쳐놓은 국경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세요. 이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세요. 이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리고는 아예 바리새인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 아연실색할 일을 벌이십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겁니다.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음식을 잡수세요. 더 놀라운 것이 마태하고만 먹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원어로 보면 그냥 앉았다가 아니라 같이 앉아 밥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건 그냥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의 친밀감과 인격적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가깝게 더 친하게 지내고 내 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말하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자. 농담삼아 그러더니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언제 먹을진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하고 밥 같이 먹자는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나는 너의 친구야. 나 너하고 정 나누고 싶고 네 얘기 듣고 싶어. 이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밥 먹는 건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지금 극혐 대상자, 극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당시의 풍조로 보면 너무 돌출적이어서 이것은 가히 전복적이다.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 혐오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했어요. 그것이 경건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틀을 예수라는 자가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죠. 대놓고 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이를 귀편으로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온 거야. 의사는 건강한 사람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 고치려고 왔다. 나 예수는 의롭다 여기는 사람,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에게 온 것 아니다. 사회적으로 혐오받아 따돌림받고 손가락질받아 외롭고 쓸쓸하며 그래서 자신을 병자요 죄인이요 부도덕하고 하잘 것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위해 내가 왔다. 제가 보니까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더라고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못 믿어요. 의롭다고 여기는 하는 예수 못 믿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의로울지라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은 믿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연이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한테 번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11조 안 드리고 똑바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너희가 먼저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이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엘리오스인데 구약 성경에 이 헤세드라는 말이 245회 나와요. 엘리오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60회 이상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그분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배우고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어놓은 수없이 많은 선, 그 혐오와 증오와 분노의 경계선, 그거 넘어가 온갖 배제와 혐오의 감정 넘어가서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콜류데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선다. 그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다른 길에 섰었어요. 세상의 길에 섰고 이념의 길에 섰고 철학의 길에 섰어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한 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이 서 있는 이 길이 세상의 길과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종교가 만들어 온 길과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거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이거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아쿨류데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혐오 대상자라고 여겨서 배제하고 싶은 사람들 틈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 흐름에 서지 않고 조용히 걸어나와. 그래서 혐오 대상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는 사람. 이게 아쿨류데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보네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일각에서 보네퍼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유대인 혐오주의자 히틀러에게 선동되어서 독일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교회까지도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때 보네퍼는 조용히 그 시대의 흐름에서 걸어 나옵니다. 혼자서. 그리고 예수님 손을 붙들고 히틀러가 그려놓은 경계선 너머로 넘어가요.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유대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줘요. 이게 예수를 아쿨류데오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섰던 걸음에 같이 서는 자예요. 사회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 편과 네 편을 가를 겁니다. 이념으로 가르고 문화로 가르고 온갖 것으로 가릅니다. 내 편은 동지고 저 편은 혐오의 대상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사는 데는 편리해요. 경계선 안에 있고 그 경계선이 다수가 서 있는 곳이면 나는 다수에 서 있기 때문에 다칠 일이 없고 안전한 겁니다. 저쪽은 불경스럽다고 부도덕하다고 낙인 찍으면 마음이 편해요. 내 혐오감이 이때 정당성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 편하게 무시하고 혐오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 이게 그리스도인한테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섰던 그 길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요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예수님과 다른 편에 설 것이냐 양자 택일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든 세상 풍조는 어떻게 흘러가든 저나 여러분들은 그 풍조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내 왕이지요. 예수님이 진정한 내 대통령이시죠. 우리의 시민권 대한민국이지만 영원한 시민권 저 하늘나라에 있죠. 그것 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요. 예수님이 서셨던 그 길에 서는 게 그가 천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수가 그렇게 섰을 때 그 길에 서는 건 쉬워요. 하지만 보네퍼처럼 아무도 그 길에 서는 자가 없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배반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세상이 쳐놓은 선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붙잡고 그 선을 넘어갑니다. 내 육신 속에서 드글드글 끓어오르는 그 혐오의 감정이 있지만 그 혐오의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반공주의를 피부로 경험한 적은 없어요. 64년생이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포항에 있을 때요, 한 장로님한테 당신이 그 낙동강 정선의 한복판인 포항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실 때 이분이 경험한 공산주의는 관념으로 알고 있었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와 아픔이 뼈에 절여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했어요. 장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분이 넘어가시겠다고 결심하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경험을 뛰어넘고 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아콜류되어 그분과 같은 길에 서기를 원하니까. 이게 진정으로 경건한 삶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경건과 순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만 읽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당시에는 비천한 자들이고 혐오 대상자들이었다. 이 혐오스럽다고 생각되는 자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의 흐름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레일로드는 실제 기찻길이 아니고 은유적 표현이에요.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은 18세기부터 이미 일찍이 흑인 노예제는 죄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미국 백인 사회가 흑인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3분의 2 인간이라고 비하하고 혐오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 노예제를 정당화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노예제가 죄악이라고 교회에서 알리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흑인 노예 중에서 이 노예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 캐나다로 몰래 이주시켜주는 일을 한 겁니다. 레비 코핀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앞장섰는데 나중에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모카타는 저 남부 조지아의 농장에서 캔자스의 중부, 북부에 있는 오하이오, 그리고 그 이후 위쪽의 캐나다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소위 영무원이라는 것을 두어서 은신처를 제공해 줬어요.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도망하는 노예들을 북부의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비밀 노예 탈출길을 이끌어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당연히 발각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노예제는 죄악된 제도요. 이에서 흑인들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다 믿었습니다. 온갖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기쁨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아쿨류데오, 예수님이 섰던 그 길에 같이 서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퀘이커교가 우리 정통 개신교하고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도전받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몸으로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회가 어떻게 특정 사람이나 특정 부류에 대해서 혐오를 바이러스처럼 퍼뜨릴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전염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악한 지도자가 어떻게 선동하여서 너희들에게 혐오감을 정당화시킬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거는 마귀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혐오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뜻이지요. 마태복음에 이 마태를 부르시고 잔치하는 이 장면이 당시로 보면 가히 돌출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전복적이어서 바리새인들 보기엔 두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인생 스토리가 내 인생 스토리가 되는 줄 믿고 나도 그 스토리 내 삶 안에 씨줄과 날줄로 엮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구원의 스토리가 구석구석에 자기의 스토리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 했을 때 예,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서사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도록 이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예수님이 섰던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문안 성도님들은 언더우드라는 정말 아름답고도 위대한 신앙을 가진 선교사를 신앙의 모본으로 가진 교회예요. 그분은 한 번도 한국 사회 안에 혐오 바이러스를 퍼뜨린 적이 없어요. 자칫하여 교파나 교리가 바로 이 혐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을까 하여서 이 조선 땅에는 장로교 선교사이면서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꿈꾸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로 때때로는 지시받고 따돌림 받았는데도 기꺼이 기꺼이 그 걸음을 끝까지 감당해냈어요. 그것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떴다라고 사모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픔 삼아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뭐냐? 사랑 바이러스로 이 조선 사회를 가득 채우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세문안 성도님들은 절대로 혐오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 바이러스를 서로에게 뿜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때까지 나도 모르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 있다면 이상한 목사 설교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무엇하셨는지 생각하셔서 돌이킬 것 돌이키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려 온 세상에 사랑 바이러스 퍼뜨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에 같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아쿨류되어 주님이 셨던 그 걸음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